북한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3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은 왜 고향을 떠나야 했고 지금 여기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혜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중국으로 가시게 된, 탈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 이렇게 네. 돼서 중국 남자분께 이제 가게 되신 건데, 보통에 탈북하신 여성분들이 좀 못된 남성분을 만나게 돼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경우를 봤거든요.
네.
그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예, 다행히 그래도 그분은 그때 저보다 한 15살 많은 분이었었는데, 그래도 그분은 정이 많으셨어요.
다행이네요.
예, 정이 많으시고, 한번 결혼을 하셨던 분이었고, 예, 그 와이프가 사별을 이렇게 하신 분이어서 혼자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나이는 한 15살 우위였었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정이 많고, 그리고 그분이 사는 그 살림 자체가 시골이 아니었고, 약간 시내였어요.
아.
시내여서 저는 그때 중국에 가서 농사도 안 했고, 예, 또 그분이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셔가지고, 예, 부모님들 뭐 잘 모시고,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부모님들한테 엄청 효도하더라고요.
효자였군요.
예. 사람이 착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행히.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 있는 기간 마음고생은 크게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돈을 벌 수도 있었고.
아, 예. 나가서 돈 버는 거는 뭐 크게 뭐라고 하진 않으셨나 봐요.
네, 돈 버는 거는 제가 그때 처음에 그 만날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북에 그분한테 솔직히 다 얘기를 했어요. 북에 그 남편도 있고 애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보내야 된다고. 근데 그분이 그때 얘기한 거는 다시 갈 생각은 하지 말아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네.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것만 보장이 되면 네. 뭐 생활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안 쓰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나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멀리도 못 가게. 왜 중국 조선족들이 도망을 칠까 봐. 이렇게 북한 여성들을 일단은 뭐 어찌 됐든 돈으로 처음에는 돈을 주고 사왔잖아요. 그때 당시 중국 돈 6천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나 중국 여성들을 살 수 있었지 돈 없는 사람들은 또 살 수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인신매매 당하는 우리 북한 여성들이 그 서름은 정말 너무 그 인권 유린이죠. 어찌 보면.
그럼요.
그러면서도 저희는 그 낯선 땅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고 그나마 잡혀가면 또 중국 공안에 내가 돈을 벌어서 가만히 도망강을 다시 타고 들어가는 건 괜찮지만 중국 공안에 잡혀서 북한 모의부에 끌려가는 거는 그건 죽는 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있는 당시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일을 그때 일을 하는 것이 한 달에 500원 정도 받았었거든요.
어떤 500원. 큰 돈인가요? 그 당시?
큰 돈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큰 돈은 별로 아니지만 북한에서는 그게 아주 10배를 능가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었죠. 그래서 저는 돈을 벌어서 그쪽으로 북한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생각. 아니면 돈을 벌어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 때문에 식당 들어가서 주방 설거지 앞에 서서 할 수도 없는 게 말도 모르고 또 국적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네.
앞에 나설 수 없고 그때 뭐 30대 초반이었었는데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그냥 열심히 하곤 했죠.
아유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생활을 그래도 좋은 남성 남편분을 만나셔서 다행인데 네. 중국에서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힘들었던 점은 우선 첫째는 항상 그 두고 온 식구들 때문에 솔직히 그 중국 분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있으면서도 항상 마음은 그 북이 두고 온 남편과 북의 식구들 때문에
네.
예, 그 식구들 때문에 항상 아마 한 거의 반년은 아마 울면서 지낸 것 같아요. 잔다고 눈을 감았지만 자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그리움 때문에 어떻게 또 지내고 있을지 중국에 와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그렇게 사니까 진짜 그 두꺼운 자식 때문에 진짜 밥 한 술을 먹으면 그냥 아휴 목에 이게 목에 너무 안 가고 엄청 정말 가슴 아프게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그리고 우선 첫째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었고 두 번째는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거.
두려움.
예, 그게 무서워. 처음에는 뭐 모르고 와가지고 살았는데
네.
제가 살던 그 목당강 그 근처에도 북한 여성들이 엄청 있었어요. 그때 많이 다들 소문이 많이 저 어느 집에도 아들이 장가를 못 가고 있었는 노총각이었는데 그 북한에서 이북에서 그 아가씨를 사왔대 막 이렇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근데 구바 방면에 또 반대로 잡혀가는 게 공안국에서 그게 소문 중국 경찰에서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위험해지는
예, 위험했죠. 거예요. 북한 여성들을 보면 신고를 하면 그만한 보상금이 잘해진다 해가지고 또 막 잡아갈 때예요.
오히려 또 시내라서 더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또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버리면.
네. 그래가지고 진짜 밖에 마음 놓고 나다니지도 못하고 혹시 밖에 나간다면 그 중국 조선족분하고 같이 나갔다 하면 금방 들어오고 예, 그래서 항상 또 어느 날인간 갑자기 뭐 어느 동네에 있는 사람이 잡혀갔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엄청 그때 그 잡혀갈지 모른다는 그것 때문에
두려운데.
항상 그냥 심장 졸이면서 있었죠.
아유,
그게 가장 어려웠어요.
사는 게 아니네요.
네. 배고프고 뭐 이런 그런 건 없었는데 항상 돈은 번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하고 언제 잡혀 나갈지 모른다는 그 걱정 그것 때문에 막 그냥 밤에 문 걸고 자다가도 갑자기 중국 좀 밖에 그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네.
갑자기 동네에서 막 개가 짖는 소리가 나면 후닥닥 놀라서 깨고
그러니까.
딱 뭐가 또 오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항상 위압감을 느끼면서 살았죠. 그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한국행 결심하게 된
네,
계기였을까요?
사실은 처음에는 북한을 떠날 때는 한국에 대한 걸 몰랐죠. 모르고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식구들 살려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가서 고생하더라도 식구들한테 돈을 보내고 식구들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넘었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나와서 보니까 인신매매였고 저보다 15살 우인 그런 사람하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냈고 거의 2년 되게 그러다가 갑자기 막 앞에 동네에서도 어느 집 며느리가 돈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잡혀갔다는 막 소문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말했잖아요. 중국 조선 쪽분하고 살 때 부모님이 계셨다고 나이 두신 노부부들이었거든요.
네. 예.
엄청 저를 이뻐했어요 그때.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은 나이도 계셨고 하지만 나이 있는 아들이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여자를 이렇게 만났으니까 많이 이뻐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잡혀가면 또 어떡해요. 그 아들 때문에.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그 시부모님들도 밖에서 소리가 나면 먼저 깨셔가지고 빨리 나를 어쩌고 구석에 숨어 있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막 그런 와중에 잡혀간다고 하니까 그때 제가 마음이 바뀐 게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가 그때 중국 조선족들이 이 지금은 이 한국에 그 중국 조선족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나올 수 있는 뭐 비자도 쉽게 발급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가장 어려웠을 때였거든요. 중국 조선족들이 한국에 나오는 것이 하늘이 별따기라고 막 그럴 때.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런 막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조선족들이
네.
한국에 가야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만이 중국에서 집도 몇 채 사고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너도 나도 한국에 나가는 한국행을 택하더라고요. 중국 조선족들이.
예.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을 한 게 한국에 가야만이 중국 여기처럼 붙잡히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 거죠. 같이 살던 그 중국 조선족 그분도 차라리 그게 낫겠다. 괜히 잡혀서 북한에 나가서 북송돼서 그때 당시 소문이 돌은 게 잡히면 귀를 이렇게 끼고 손을 이렇게 낀다고 링에다 이렇게 끼워서 데리고 간다고 막 소문이 그때 엄청 파다했거든요.
그래요.
중국 그 제가 살던 그 마을에. 그러니까 그분도 너무 정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괜히 붙잡혀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고생하겠다. 그분도 제가 저녁이 되면 그 북에 두고 온 남편하고 애 때문에 맨날 우는 거 그분도 다 알았거든요.
아유,
그런 말까지 서로 다 하게 됐어요. 그것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된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한국에 가야지 안 그러면 여기 있다는 붙잡힌다고 너무 그때 소문이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도 먼저 한국에 가야 되겠다고 자기는 나중에 천천히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한국에 가서 사는 게 낫겠다.
그냥 보내주신 거세요?
결국 보내준 거. 저는 도망친 것도 아니고 먼저 보내준 거죠.
보통은 그 중국에서 사시는 분한테 네. 몰래 도망 나오시는 분이 많으셨는데 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들어봐요.
네, 저는 그 보내져서 왔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제가 분이네. 지금 왜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게 그나마 중국에 와서 만난 사람은 다행히 그래도 그건 제가 복이었다고.
그러네요.
인신매매를 당해서 번이 아는 게 낯선 사람한테 왔지만 그렇게 만난 상대가 너무 정이 많고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니까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게요. 예,
그래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죠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중국에 계실 때 좀 안전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맞아요. 그쵸?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시내 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또 그 식당에 가서 일하고 끝나고 올 때는 그 사람이 맨날 그거 오토바이 가지고 와서 기다렸다가 태워가지고 오고.
완전 기사 역할까지 이렇게 해주시고.
그랬어요. 야,
그러셨군요.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항상 그 긴장돼가지고 또 한국에 막상 처음에는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래도 막 소문이 돌아가지고 한국에 가면 안전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사실 그때는 중국 땅을 뚫기 더 싫었어요 제가. 또 한국이라는 곳이 또 낯선 곳이어서 일단은 가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한국에 대한 이런 거를 정보를 전혀 없어가지고 그냥 그 중국 땅에 가서 알게 된 그런 거여가지고 또 저희가 알다시피 북한에 살 때는 뭐 남조선이라는 데 대해서 안 좋은 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는 북한 분들도 남한에 대한 걸 많이 알잖아요.
네.
먼저 오신 분들이 다 돈을 보내주며 전화를 하고 해가지고
예.
다 일정하게 눈이 텄어요, 이제는. 거기서 말을 해도 믿지를 않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2000년도까지만 해도 너무 순진했거든요. 모를 때라. 그래서 결국 그분이 도움으로 같이 좀 위험하게 한국행을 택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길밖에 없었죠. 국적이 없었으니까.
그렇군요. 보통은 또 한국에 올 때 네. 제3국 통해서 이렇게 많이들 오시잖아요.
네.
어떻게 오게 되셨나요?
아우, 저는 삼국행에 대한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중국에 있을 때 그 북한에서 오신 여성분들하고 좀 서로 왕래를 했으면 그래도 귀가 좀 열렸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저는 우물 안에 개구리였었거든요.
아, 계속 진짜 딱 혼자
이렇게 네, 혼자서 계셨군요. 그 동네 어느 동네에 북한 어디서 온 여성분이 계신다는 거 알면서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만약 그 사람이 잡히면 저도 또 간접적으로 잡힐 수 있는
그러게요.
위험성도 있고 중국에 있을 때 그 같이 살던 그분도 절대 만나지 말라고 잡혀간다고.
위험하니까. 네.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거든요.
네.
그냥 일 가면 그분이 딱 오토바이 가지고 와서 식당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뒤에 대하고 씩 날아오고 아침에 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몰랐어요. 근데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런 거 모르다 나니 탈북행을 그 통로가 삼국이 아닌 중국에서 직접 중국 심양 쪽에서 그 미리국 배를 타고
네.
고기를 잡아서 선창에 고기를 이렇게 잡은 고기를 밑창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잖아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미륵궁행을 시도해서 제가 왔어요. 어렵게.
배를 통해서 오신 네, 거네요.
네. 고깃배를 타고 그 배 밑창에 들어가 앉아서 왔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긴 한데 며칠 정도 걸리셨어요?
한 두 달 정도 걸렸어요.
아, 근데 배로 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 브로커들이 그것도 돈을 중국 돈 그 5천 원이란 돈을 주고 브로커 비용을 내고 오잖아요. 그래서
네.
오는데 처음에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브로커들이 얘기하기를 고깃배를 물론 타고 고기를 생선을 담는 그 통에 들어가 앉아서 오지만 한국까지 오는 게 일주일이면 된다. 심양에서 중국 심양 바닷가에서 떠나서 그 바닷가 안에 공해가 있잖아요.
네.
바다의 공해. 공해상까지 오면 한국 배가 마중을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 정도면 바로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브로커 비용 뭐 얼마 이렇게 다 계약을 하고 그렇게 떠났는데 야밤에 칠칠 야밤에 그 사람들이 다 불법으로 하는 거니까 네. 풍차에 그 태워가지고 그 배 있는 데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야밤에 시커멓고만 야밤에 하거든요. 달이 있는 밤이면 중국 그 공안에 해경들한테 걸리니까.
아.
그래 가가지고 풍차에 싣고 가가지고 미륵국에 타서 그 배로 그 미륵국 배 밑창에 들어가는 것도 그 배를 기술게 이렇게 바짝 대지 못해요. 그러니까 쪽배로 그 배가 중간에 있는 데까지 쪽배로 몇 번 실어 나르거든요.
네.
그래 쪽배를 타고 그까지 가서 큰 배에 옮겨 타요. 옮겨 타가지고 그 배가 공해로 지금 달리는 거죠. 공해까지 와서 거기에 와서 한국배하고 교신이 됐으면 한국배가 딱 마중 나와서 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저도 처음에는 너무 어리석게도 그냥 한 일주일이면 한국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뭐
그럴
똑같이.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일주일이 아니고 열흘 지나고 15일 보름이 지났는데 한국배하고 교신이 틀려져서 마중 나오게 된 한국배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해에서 이미 중국 그 거기선 떠나서 왔으니까 다시 중국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공해에서 맨날 며칠 도는 거예요. 이 배가 계속 교신을 해보면서
네.
한국배하고 연결이 되기를. 이왕 이 사람들이 부럽고 비용을 다 이렇게 체결해서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끝내 15일 지나도록 배가 안 왔는데 15일 동안을 그 배 밑창에서 견디는 것은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그러게요.
예.
배에 그냥 타는 것도 힘든데 그 생선들 틈에서.
그럼요. 생선은 없었는데 생선 담는 밑창에 사람들이 아마 요 녹음실 한 요 정도 요보다 조금 더 클 거예요. 여기 250명이 콩나물 시루 같이 들어가 앉았거든요.
예.
그냥 딱 앉아요. 이렇게 딱 앉으면 옆에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누울 수도 없고 좀 이렇게 들어왔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중국 조선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륵국 하는 분들인가요?
다 미륵국. 불법으로. 불법으로 미륵국에서 한국 가서 돈 벌려고 들어오는 분들이죠. 그 속에 저도 끼웠죠. 뭐. 끼워가지고 눕지도 못해 이런 기둥 같은 데 딱 그냥 기대기만 하고 그나마 옆에 앉은 사람은 기대기라도 하죠. 가운데 앉은 빼곡히 앉는데 가운데 앉은 사람은 기댈 수가 없잖아요. 옆에 사람 너도나도 다 힘드니까 기대면 또 옆에 사람이 막 짜증내고 하니까 그래서 보름 동안 그 안에 있을 때가 보름이 아마 1년 맞잡이였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화장실 문제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힘들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떠날 때는 일주일이면 한국에 도착하니까 일체 아무것도 가지고 오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 안에서 자기들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주니까 일주일이면 한국까지 가니까 굳이 본인들이 음식을 챙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몸 다 수색해요. 뭐 가지고 타나 싶어가지고 그냥 넣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 밑창에 들어갔는데 지들이 가져온 음식 우리 본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밑에서 자꾸 먹고 하면 화장실 자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배 밑창에 다 들어가 숨어있는데 위에 이렇게 뚜껑 하나 딱 있거든요. 철문 여는 거.
네.
거기로 포 올릴 때만 여는 뚜껑 있잖아요. 그것만 네. 딱 여는데 그걸 딱 닫아놔요. 근데 만약에 자꾸 본인들이 음식물을 소지하면 아무래도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야 되니까 위로 올라가면 옆에 배들이 보고 신고하잖아요. 그래서 일체 못 가지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아니라 그게 보름 넘었잖아요.
네.
벌써 보름 넘었는데도 그 한국배를 만나지 못하다 나니
그때
보름 동안이 아니 1년 맞잡이였는데 저는 진짜 북한에서 어려웠다가도 그렇게 어려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3일에 한 끼 먹었을 거예요.
정말요?
네, 3일에 한 끼인데 그것도 이게 위에 철문을 이렇게 턱 열어요. 열고 그 김장할 때 통배추 있잖아요.
네네.
통배추를 한 10통을 다 막 내려 뿌려요. 그거 그냥 뜯어서 먹으라고.
아, 배추가 식사예요?
네, 그거 뿌리고 그다음에 감자 있잖아요. 생감자.
네.
생감자를 그냥 한 바퀴 쓰 해가지고 보여 이렇게 밑에다가.
네.
물은 생각도 못하고.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나눠 먹고.
네, 그리고 마른 그 봉지라면. 물 없이 봉지라면 밑에다 확 뿌리면 그거를 그냥 막 너도나도 배고프니까
그것마저도 3일에 그거 한 번씩
막 부시를 막 부셔가지고 막 먹고 생배추 그거 막 그 물이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니까 그 생배추 그거 먹고 사정 없이 그냥 물 마시고 너무 어려워. 화장실은 나가지 못하고 그 배 선장하고 브로커들이 위에서 박예수를 몇 개 내려보내요. 그 박예수에다 밑에서 해결하라고.
아.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아, 너무나 힘들게 네. 한국에 들어오셨는데요. 한국 생활은 그나마 좀 편하셨어야 할 텐데 이야기는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